오케이. 없으시면 우리 잠깐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사도행전 지금 19장에 와 있습니다. 아이고, 또 눈이 가물가물하네. 예. 이게 주일 오전에는 반드시 블루베리를 먹고 와야 되는데. 예. 사도행전 19장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12절 부분까지 하면서 심지어 사람들이 그 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갔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13절부터 잠깐 보시면, 그때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가운데 마귀를 내쫓는 어떤 자들이 스스로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향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스게와라 하는 사람에게 아들 일곱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와 같이 하매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기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 그 집에서 나와 도망하니라. 이 일이 에베소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도 알려지니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13절에 다시 보시니까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유대인. 먼저 이 떠돌아다닌다는 이 말을 좀 살펴보면은요, 여기 영어 표현으로 보면 이게 떠돌아다닌다 할 때 베가본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가본드 Jews. 우리 예전에 그 제가 어릴 때 청바지 그 제품 중에 베가본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랑자 뭐 이러면서 베가본드 뭐 해갖고 선전하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사람들은 이 베가본드 방랑자를 대단히 뭐 낭만적이고 대단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세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방랑자는 대단히 안 좋은 것입니다. 이 방랑자라는 이 표현이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은 가인에게입니다. 창세기에 가인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은 창세기 4장 12절부터 보니까,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 이제 베가본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였던 이 가인에게 붙은 이 이름이 지금 방랑자입니다. 그리고 거기 바로 이제 또 그 아래쪽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가인이 다시 한번 그 말을 되받아서 이렇게 하는 중에 방랑자라는 단어가 또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방랑자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몇 번 안 나오는데 지금 대단히 안 좋은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처 없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이 신앙의 위험성,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지역교회에, 성경적인 지역교회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또 특별히 또 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독립침례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 방랑하는 거예요. 그건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렇게 한 곳을 잘 선택을 해서,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돌아다니는 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표현은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야고보가 지금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인사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이렇게 할때 널리 흩어져 있는 할때이 흩어진다는 널리 흩어진다는 이 그러니까 scattered abroa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널리 흩어져 있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가보면 이게 디아스포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이 디아스포라가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8장을 우리가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순차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또 사마리아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것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계속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강권적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핍박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보니까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했던 거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널리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널리 흩어지니라. 여기도 헬라어로 이제 동사형인데 디아스페이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널리 흩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방랑하는 것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씨를 널리 흩어 뿌리시듯이 그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이제 흩으신 것으로 우리가 또 영적으로 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유대 그 이제 씨 뿌리는 장면을 보면은 씨를 이렇게 땅속에다 몇 알씩 묻는 것이 아니라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씨를 이렇게 쭉쭉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이제 그 뿌린 씨앗이 뭐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뭐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축축 흩어 뿌리는 것, 이 행위가 이게 디아스포라 페로 이게 디아스페이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그 씨앗들을 이렇게 세상에 뿌리시는 그런 이 그림이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마귀를 내쫓는 어떤 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마귀를 내쫓는 어떤 자들. 이것을 세 자로 줄이면 뭐가 됩니까? 마귀를 내쫓는 자. 세 자로 줄이면 이게 퇴마사예요. 요즘 TV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엑소시스트. 퇴마사. 이거 영어 표현으로 엑소시스트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도.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그 퇴마, 마귀를 뇌쫓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엑소시스트라는 말이 영어 단어가 헬라어에서 그대로 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그 엑솔키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엑솔키조라는 동사에서 오고 엑솔키조는 그 앞에 에크라는 그 단어가 이제 밖으로 그런 뜻이고 홀키조라는 거는 명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그냥.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한다. 그게 지금 이 엑솔시스트의 그러니까 단어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기 지금 보니까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가짜들인 것이죠. 가짜. 근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 14절에 보니까 스게와라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일곱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 근데 이 스게와라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제사장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여기 이 제사장의 이 표현을 여러분이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chief of the priest 그랬는데 chief priest인 거예요. chief priest. 그러니까 이것이 수제사장입니다. 수제사장.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이 프리스트가 있어요. 이건 대제사장이에요. 개혁 성경은 이두 개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전부 대제사장으로 해놨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마 그 NIV도 그냥 이건 구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하이 프리스트는. 이게 뭐냐면은 일반 제사장들이 있으면 일반 제사장들 중에서 우두머리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제사장이 100명이다. 그 중에 우두머리 제사장은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한 제사장들을 수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Chief Priest. 그런데 그 수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 사람씩이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수제사장이 조금 구분이 된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시고. 이것을 여러분이 영어로 구분하시려면 마태복음 26장 3절에 가보시면 제가 찾지는 않겠는데요. 거기 보면은 대제사장과 수제사장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개혁성경이 이걸 구분하지 않고 전부 대제사장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 영어 표현이나 또 흠정의 표현에 보시면은 하나는 대제사장이고 하나는 수제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 이 제사장들 그룹이 당시에 그 유대교 내에 있던 분파로 볼 때, 어느 분파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바리새파입니까? SNF입니까? 사두개파입니까? 뭡니까? 사두개파에 속한다 그래요. 사두개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 하도 많이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뭔가 대단히 뭐랄까 종교적으로 대단히 그 고급 종교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 쉽게 얘기하면 평신도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평신도들이에요. 오히려 이 제사장 그룹,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이 사두개파, 이게 오히려 고급 종교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속해 있고 귀족들이 속해 있었고 대지주들이 속해 있었고 또 지식계층들이 속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지배계층, 지식인 계층이 이 사두개파를 형성하고 있고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학적으로는 이 리버럴리스트, 자유주의자들이고 또 헬레니즘을 숭상했고 또 로마 결탁해서 부와 지위를 누리던 사람들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천사의 존재, 뭐 기적, 영적인 거 이런 거안 믿었어요. 대단히 합리주의적인 사람들이었고 이 종교를 단순히 그 윤리 규범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인 같은 골수 이제 그야말로 좀 죄송한 말이지만 골통보수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러면서 아주 그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멸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을 핍박하는 주요 세력이 지금 이 사두개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는데 주역들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핍박하는 이 사람들, 부활도 믿지 않고 영적인 것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파들이 이제 복음을 핍박하는 주요 세력이 이제 되는 것이죠. 참 너무 아이러니컬한 일인 것이죠. 이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이 너무 정말 희한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스게와라는 사람이 이 그룹에 속해 있고 이 사람의 아들들 일곱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지금 어떤 일을 했냐면은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빙자해서 그래서 마귀들을 내쫓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스게와라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일곱이나 두고 있는데 이 아들 교육 전체를 다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사실 이들이 세상적으로 본다면 대단히 잘 나갔을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이 수제사장급의 그 종교 지도자의 그 아들들이니까 사실 얼마나 학교도 잘 보냈을 것이며, 그렇잖아요. 다 좋은 대학 다잘 보내고,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 시키고, 뭐 먹는 거, 뭐 입히는 거다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실패한 아버지입니까? 교육에 실패한 아버지입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예수님이 아니라 남의 예수님으로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내 예수님을 힘입어서 뭘 믿음 생활을 한게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의 선포하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의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가진 모든 부모님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을,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뛰어나게 키우는 거, 그거 뭐 중요한 일 맞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좋게 뛰어난 아이들로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니라, 뭐 우리 집은 대대로 뭐 무슨 뭐 3대가 기독교 집안이고 이런 거 말고 내 믿음, 그 아이들이 내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설수 있는 그 아이들로 키워주는 것, 그것이 성공한 교육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그들을 눌러 이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마귀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분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그 점집에 그리스도인이 가면 뭐가 안 나와요? 점이 안 나온다 그러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마귀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하게 마귀가 분명하게 그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마귀를 내쫓는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압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압할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는 그 스게와의 아들들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도 이런 퇴마사들이 있는데, 소위 퇴마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들이 있고,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주로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하고, 또뭐 무슨 배례 아카데미라는 곳에 뭐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분이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과연 정말로 그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인가? 개인적인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실제로 쫓아낸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이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인 바알세부불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일을 못한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마귀들린 것으로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구원도 못 받았고 뭐 비록 목사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에 진실되게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럼 이 사람이 누군가의 정말로 마귀가 들린 사람을 그 마귀를 내쫓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내쫓았다면 마귀가 마귀를 내쫓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럼 서로 그 왕국이 지금 분열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그건 안 된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뭘 안수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뭐 쫓아냈다면 제 생각에는 그것은 마귀들끼리 벌이는 일종의 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간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거나 가장하거나 그러나 실제적인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정말로 마귀를 내쫓을 수 없습니까? 아니,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실제적으로 그 마귀 들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귀를, 그 악한 영들을 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표적으로서 우리가 이 행하거나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마귀를 내쫓는 대단히 특별한 권능이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뭐 상당히 뭔가 자기를 과시하면서 이렇게 내쫓는 그런 행위는 그것은 우리가 전혀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다. 이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한 가지 주의할 것은 현대에 이제 그이 마귀 들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이 그것이 그이 어떤 정신병,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뭐 정신분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그 이상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마귀 들린 것으로 몰아가지고 그것을 뭐 두드러 패면서 그 마귀 쫓는다고 하다 사람 죽이는 일이 종종 뉴스에 나잖아요.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볼 때는 그게 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이 이렇게 이제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의사에게 보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영에 속한 일이라면 우리가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일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 어떤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그 베레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어도 마귀가 들린 것이고, 그러니까 귀신이죠. 사실 이제 성경에는 다 마귀인데, 이제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용어를 개역 성경이 귀신으로 돼 있으니까,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죽은 자들의, 불신자들의 사후 영이 이제 귀신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쫓아낸다고 하면서, 이 모든 어떤, 일들 하나하나만 있어도 그게 다 귀신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내 삶에 문제가 생긴 것을 전부 귀신 또는 마귀의 일로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마귀의 정체를 가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기동 목사님의 그 귀신론 같은 걸 보면 대단히 마귀적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대단히 마귀적입니다. 19절서부터 보시면 여기 보니까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많은 사람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왔다. 18절서부터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여 자기 행위들을 알리며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많은 사람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우니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한즉 은화로 5만 개나 되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의 그 가지고 있던 책들을 태웠다. 그런데 그 값을 계산하니까 은화로 5만 개나 됐다. 이 은화 한 개가 그 당시에 이제 데나리온인데, 로마 화폐 중에 데나리온인데, 이 은화 한 개가 지금 일당인 것입니다. 성인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뭐 6, 7만 원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은화가 5만 개다. 그럼 5만 데나리온이다. 그러니까 5만 일치의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장정, 160여 명이 1년에 365일 중에 한 300일 정도를 일한다고 칠 때, 그러니까 한 160명 이상의 연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값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해당하는 이 책을 갖다 다 불태웠다. 대단히 놀라운 것은 그 정도로 많은 그 신비 책들, 비서들, 주술서들을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돈 벌면 그런 책들을 엄청 많이 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신적이고, 참, 또그 미신 가운데서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신기한 술수를 다루는 그러한 책에 삶을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게 되었고, 그 증거로서 지금 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것들을 이제 불로 태웠다. 예, 그러니까 기꺼이 그렇게 할수 있을 만큼 사실 그 당시에 책이라는 것이 대단히 귀한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귀한 것들을 기꺼이 갖다 내버리고 불태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의 회심의 증거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다시 바꿔 얘기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보여주고 있는 그이 어떤 이 복음의 증거가, 복음의 역사가 정말 너무너무 놀라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었다.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사도행전의 주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3천원이 교회에 더해졌다. 믿는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가 더해졌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믿음에 순종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교회들이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그 수가 더해졌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이 진행되면서 여러 번이 반복되는데,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란 말이죠. 사도행전이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바. 그게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참 감사하고, 참 이런 것이 나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 대단히 기쁜 거예요. 이런 구절을 보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었다.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야, 정말 신난다. 이렇게. 그래서 오케이,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그리고 뒷부분까지 오늘 좀 마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요 부분까지는 좀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우리가 진도가 하도 늦어서 조금만 더 할게요. 예. 오케이. 자, 여기 보니까 21절에 이제 그 부분을 좀 건너뛰어서,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24절에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색공업자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성물함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니, 25절, 그가 이들과 더불어 같은 직업을 가진 직공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선생들아, 그대들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생업으로 우리의 재물을 얻는도다. 또 그대들도 보고 듣거니와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며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우리의 이 생업이 무시당할 위험에 놓였을 뿐 아니라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실당하고 그녀의 위엄도 훼손당하게 되었도다 하였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외치며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하니, 온 도시가 혼란에 빠지고 그들이 바울의 일행으로 여행 중이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고 일제히 극장 안으로 몰려들어갔다. 이제 이런 이제 기사가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함께 모여가지고 시위를 한 거죠. 그래서 상경투쟁을 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몇 시간 동안 그냥 위대하다다 다이아나요만 외치면서 이렇게 막 시위를 이제 하면서 온 도시가 이렇게 혼란에 빠진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때 그랬습니다. 23절에 그때 이 23절에 바로 그때에 그 길에 대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이랬는데요. 아, 이게 지금 이 그때라는 요 표현이 뭐냐면은 이 그때라는 게 다이아나 여신의 숭배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그 아시아 도초에서 에베소로 모이는 기간이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회교도들의 라마단이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몰리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 다이아나 숭배를 위해서 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 그쪽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지금 이 에베소로 이렇게 모여오는 그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는 5월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임을 에페시아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에베소가 영어 발음으로는 에페소스죠. 그런데 지금 이 모임 자체가 에페시아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제 돌아서게 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참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지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상 만들어서 그것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업에 큰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생업이 무시당할 위험에 놓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나를 위한 은성물함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판매가 감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무슨 다이아나를 위해서, 다이아나 여신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게 아니라 그건 둘째 문제고 실제 이 사람들의 관심은 돈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돈 버는 일이 이게 이제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제 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 여기 이제 지금 다이아나 여신이라는 이 여신을 에베소가 섬기는데 이 다이아나에 대한 설명만 하고 이제 좀 마치겠습니다. 이 다이아나 오늘 제가 이제 요 부분까지 하려는 이유가 오전 설교나 또이 아까 이제 덕희 형제님이 이야기한 그두 개의 바벨론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냥 요걸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어로 다이아나라고 되어 있는 우리 그 이거 사람 이름으로도 많이 쓰죠. 다이아나 뭐이 영국의 그이 왕세자비도 다이아나였고 이 다이아나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완전한 빛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 다이아나는 원래 여신으로 달의 여신입니다. 달의 여신.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달이 있잖아요. 달의 여신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헬라어로 가보면 헬라어 성경으로 가보면 이게 아르테미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 성경이 그냥 그래서 이것을 아데미 여신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음역해서 이거를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아데미는 아르테미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그냥 그대로 한 것이고, 원래 영어에서는 이 똑같은 신이 아르테미스에 해당하는 이 신이 지금 다이아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신상들, 그리스 로마 이런 그 신상들 이런 걸 보면은 가슴이 여러 개가 이렇게 막 달려있는 그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게 다이애나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다산. 그러니까 이 성과 다산의 그런 여신으로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미의 여신이고 또 달의 여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어떤 이름으로 나오냐면 아스다롯으로 나옵니다. 아스다롯. 사사기 2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줄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할때그 아스다롯이 아스다롯이 이것이 지금 이 아르테미스와 동일한 그 여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바알은 남신, 이 아스다롯은 여신 이렇게 해서 지금 쌍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스다롯이 또 아스타르테라는 그런 발음으로도 그렇게 이제 변형이 되고 이것이 또 이시타르라고도 또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시타르. 그래서 이 이시타르는 바빌론의 사랑과 다산의 여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랐지만 그러나 결국은 한 신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지금 이시타르였는데 이것이 지금 이 헬라 문화권으로 오면서 아르테미스가 된 것이고 이것이 영어명으로는 다이아나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시타르라는 이 이름에서 이스터가 나옵니다. 이스터는 영어에서는 부활절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 이스터가 이스터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여신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사도행전 12장을 할 때 이제 야고보를 먼저 이제 이 사람들이 죽이고 나서 베드로도 감옥에 붙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했다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 이스터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부활절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이스터가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이 아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교도들이 섬기는 그 이스터 여신의 축제일이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지난번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터 여신이 지금 다산과 번식을 기념하는 이 축제일이 지금 이제 이스터데이인데 이때 그 상징으로 쓰이는 것이 토끼와 달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색 잡지인 플레이보이의 그 이 로고가 토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토끼가 대단히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이 번식을 하는 그런 동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어떤 성적인 것의 그 심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달걀도 마찬가지입니다. 달걀도 이 다산 많이 낳는 거 이것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회에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어주는 풍습은 결코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교 여신 이스터라는 그 여신 즉 다이아나 이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나라는 이름이 그리스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 그리스에서는 이게 아프로디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아프로디테도 들어보셨죠? 이게 이 그리스에서는 미와 사랑의 여신이 이름이 아프로디테예요. 또 이것이 로마로 건너가면 어떤 이름으로 불리냐? 비너스. 사랑의 비너스. 비너스. 비너스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너스가 지금 사랑의 여신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미의 여신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비너스가 영어로 비너스 그러면 이게 금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금성,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할 때 이 금성, 금성도 비너스예요. 그래서 이 그게 다 신적인 의미가 지금 이제 이 행성들에 부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지금까지 얘기한 아르테미스, 다이아나, 아스다롯, 아스타르테, 이시타르, 이스터, 아프로디테, 비너스가 성경의 구약에 또 뭐로 나오냐면 하늘의 여왕으로 등장합니다. 하늘의 여왕.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 7장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그 이 신 중에 하늘의 여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여왕, Queen of Heaven, 이 하늘의 여왕이 또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마리아의 공식적인 호칭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늘의 여왕이에요. 그 호칭이.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 캐톨릭의 마리아가 결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얘기한 이 이교 여신 이 성과 또 미와 또 다산과 풍요의 여신 달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이 이교 여신 숭배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이제 그 아까 그 두 바벨론이라는 그 책에 이제 가서 이제 그러한 고고학적인 그러한 고증을 보면은 이게 이제 세미라미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미라미스. 그래서 이 니므롯의 그 아내였던 세미라미스, 바벨론의 이 여왕으로 불리는 이 세미라미스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거슬러 올라가면 근원이 세미라미스라는 거예요. 세미라미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시대를 거쳐오고 지역이 달라지면서 다른 이름들로 불려왔지만, 그러나 지금 동일한 한 여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로마 캐톨릭까지 와서는 거기서는 마리아로 둔갑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책들을 다 갖다가 이제 뭐 불태우기도 하고, 또 이 우상 숭배에서 사람들이 돌아설 때, 우리가 진정한 우상 타파라는 것은 뭐냐? 우상 타파라는 것은 단군 신상 뭐 이 저기 우리가 도끼를 들고 하고 모가지를 치고, 이게 우상 타파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너무나 그건 유치한 짓이고, 그것은 정말 욕 먹어도 싼 짓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도끼 들고 다니면서 모든 신상을 다 쳐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우상타파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섬길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게 우상타파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이러한 어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진정시키면서 마을 서기가, 35절에 보니까 마을 서기가 이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쭉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 35절에 보면은 이 마을 서기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르되,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와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을 숭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자꾸 외치고 있냐. 다이아나와 주피터가 쌍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주피터가 지금 이게 이제 태양신인 거고,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바알로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 그 이제 신인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37절에 보니까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때의 이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신약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교 지금 신전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교 신전도 지금 교회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때 이것이 신약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고, 성경에 광야에 있던 교회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표현은 단순히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나온, 불려내어져서 나온 어떤 그 무리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신 어떤 특정한 무리에 이렇게 한정해서 쓰일 때 그걸 우리가 신약교회다, 뉴 테스트먼트 철치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무리는 한 번도 건물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한 적은 없어요. 전부 사람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교 신전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건물의 의미에서 이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발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자꾸 이 교회를 자꾸 이 건물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단히 이교적인 발상이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동이 이제 벌어졌지만 어쨌든 진정이 되면서 이 모임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대단히 그 다이내믹한 그 장면이 지금 이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길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케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또 오순절 사건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정말 온 도시가 뒤집어지고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그렇게 일어났던 때들을 저희가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주님, 그로부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르고 지역도 달라져서 이곳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선포되고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명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주님, 저희가 정말 너무나 평안한 시기에 너무나 나태하게 이러한 것들을 지금 받고 있어서 주님, 저희가 이 처음에 이 복음이 주어질 때 이런 감동들과 이러한 정말 그 역동적인 것들을 저희가 다 잃어버린 채 저희는 너무 타성해졌고 안일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저희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고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동일한 그 영으로 저희를 참 채찍질하시고 저희를 격려해서 세우셔서 그래서 저희 또한 처음에 이 사도들이 가졌던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이러한 열정, 감사, 감격을 저희도 늘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우리 주변에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제 또 저희가 또 장시간 이렇게 함께 참 말씀을 듣고 또 찬송하고 교제하다가 이제 각자의 처소로 흩어집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 처소에 갈 때 저희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함께 가지고 가게 하셔서 주님, 저희가 있는 그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참 이 시대에 사도행전 시대에 일어났던 그러한 역사들이 저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 중에 몸이 불편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손을 얹어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마음이 낙담되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그 경제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참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 생활이 정말 겉모양만 있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매 순간 세상과 싸우고 또 부딪히고 자아와 또 싸우는 가운데 정말 주님과 매 순간 교제하고 참 친밀한 것들을 누리는 가운데 매 순간 살아있고 인격적인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